아, 웬 나만 갖고 그래? 어? 진영 씨, 이런 생각 들었을 때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 사람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억울한 상황은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들면 그 인생이 좀 위태로워지는 거겠죠?
그럴 때야말로 주변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말을 해도 여기저기서 무시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그럴 때는 어떨까요?
그럴 땐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아요.
우리의 불쌍한 주인공, 외투의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러시아의 소설가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 소설 외투 함께 읽고 계십니다. 이 고골의 외투, 이 작품이 갖는 문학적인 의의가 우리의 그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시작이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는 모두 고골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는 거. 네. 어제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진영이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 고골이 러시아 문학사에서 중단편 소설의 시대를 연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이전까지는 사실 러시아 문학이 뭐 주콥스키라든지 푸시킨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의 시대였다고 그래요.
네,
시의 시대.
시의 시대.
근데 고골은 산문의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오.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외투는 이 외투가 발표된 이후에 대부분의 러시아 단편 소설이 단편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이
네.
외투의 영향을 받고 나도 단편은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 단편 소설의 모태가 바로 외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의 문학 비평가인 벨린스키는 이전까지 러시아 작가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현실의 어두운 측면, 사회 최하층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고골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고골이 대단해 보여요. 옛날에 저 유행어를 살짝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대단해요 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갑자기 고골이 엄청 대단해 보이네요.
어쨌든 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골은 사실 이 문학에 관심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골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살짝 아는 척할 기회가 생겼을 때 지식을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단해 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고골의 이름을 한번 완전하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꼭 이거 메모해 주셨다가 한 번씩 읊어주시면 진짜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 우리 외우도록 해요.
네. 네. 근데 뭐 니콜라이도 그렇고 바실리에비치도 그렇고 다 유명한 성인의 이름에서 따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고골만 정말 그 고유한 이름인 거죠.
고걸.
근데 우리도 사실은 저도 좀 불만이 많아요. 이
왜요?
이름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이 세 글자 아니면 두
그러니까,
글자잖아요.
성가시 너무 길어요.
아니, 우리 이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저는.
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얘네 이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아,
같은
맞아,
이름이.
맞아.
뭐, 예를 들면 뭐 김명수 이런 이름들 너무 많잖아요. 김철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간 이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중간 이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명소지섭 로진.
정말 막막하다. 명소지섭 로진이 뭐야? 우리 소지섭 오빠를.
안 될까요?
그럼 저는 권 김태희 진영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더
좀
헷갈린다.
좀 이상해지긴
그러니까
하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냥
왠지,
세 글자가 좋은 것
씁쓸하네.
같아요. 세 글자 네 글자가 좋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아니 여러분도 그럼 의견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중간 이름
네, 어떻게 중간
이름 넣으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이런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좋잖아요, 그죠?
예, 한번
명원빈 로진 뭐 이런 것도
그럼
괜찮고.
옛날에 하지 그 왜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그런 거 뭐지?
뭐죠?
뭐 했습니다람쥐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안녕하십니다람쥐 뭐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저 출석 체크하신 분이 있네요.
네.
윤한경님, 어제 다음 내용 너무 궁금해서 딸내미 학교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와서 읽었어요.
오, 진짜요?
다음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알지만 청취율을 올려야 된다는 멘트에 저도 입 꾹 다물고 오늘은 낭독으로 마저 잘 들을게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그 중간 이름 넣어서 작명해 달라 그랬잖아요. 제일 근사한 이름 작명해 주신 분께는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선물 보내주실 거예요?
아, 책 선물 보내드리죠.
와, 역시 고전 읽기는
단편선.
달라요. 그러니까.
단편선 이 외투도 들어있고 뭐 네. 아, 그 톨스토이 단편 다 들어있는 단편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것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하신 후에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고전 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실 사연 주제에 네, 중간 이름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왜 나만 갖고 그래?
맞아.
이거 왜 나만 살면서 갖고 그래? 억울했던 기억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네, 옛날에 그 대통령께서 이런 네. 말 많이 하셨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진짜 잘 살리시네요. 표정 봐야 되는데 여러분 당장 들어와서 네. 표정 좀 보세요. 다시 한번.
왜 나만 갖고 그래?
정말 이렇게 하시니까 아이고. 그 옛날에 못난이 인형 있거든요. 이렇게 네. 우는 애, 뭐 화난 애. 저 거기 있는 세 명 그 아이랑 되게 닮으신 것 같아요. 턱받이 사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
그 중간 이름을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말이죠. 이 네. 오재율님이 벌써 보내주셨네.
오, 그러네요.
명 어라디아로진.
오.
네, 그냥 춤추면서 놀아라 이거죠. 명 어라디아
로진. 오,
좋아요.
잘하시네요.
퀴즈도 좀 주세요.
네, 오늘은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카키가 죽은 후에 페테르부크에는 한동안 아카키의 유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것을 뺏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속옷, 2번 외투. 진짜 쉽죠.
주로 겨울에 뺏어갔다는
네,
거.
겨울에. 네, 겨울에.
힌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50원의 유료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해서.
네, 그럼 외투. 어제까지 줄거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카키의 비치는 네, 관서에서 일하는 구둔관입니다.
네네.
우리로 치면 뭐 구둔급, 구급 공무원 정도 되는 하급 관리인데요.
네.
이 사람이 워낙 순진하고 어수룩해서 어리숙해서 사람들이 다른 동료들이 그를 많이 놀리죠. 그래도 그는 그저 묵묵히 서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페테르부르크의 매서운 추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네네.
외투를 꺼내 입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옷이 너무 헤져서 이제는 새 외투를 사야만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6개월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저축을 한 돈을 보태고 새로 받은 상여금을 보태서 드디어 자기 연봉의 3분의 1이나 되는 값을 주고 근사한 새 외투를 맞춰 입습니다. 이 새 외투를 입고 부과장의 집에 파티에 갔다가 사람들의 찬사도 듣고 샴페인도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늦은 시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카키에 비치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외투, 그 다음 책장을 펼쳐봅니다.
경찰 초소의 등불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아득하게 먼 곳. 초소는 마치 지평선 저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오니 아카키의 위치에 흥겨웠던 기분도 차츰 가라앉았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라도 느끼는 것처럼 그는 무언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광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다시 좌우를 둘러보았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걸었다.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낫겠어. 이제 거의 광장을 다 지났겠지?
아카키가 눈을 뜬 순간 그의 눈앞에, 그것도 바로 코앞에 수염을 기른 사내들이 버티고 선 것을 발견했다.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지 분간할 틈조차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속이 방망이치듯 두근거렸다.
야! 이건 내 외투잖아!
그 가운데 한 놈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머리통만큼이나 큰 주먹을 그의 입에 들이댔다.
소리치면 알지.
아카키 아카키의 위치는 외투를 뺏기고 무릎을 차인 것까지는 알았으나 그 뒤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러나 이미 사람의 그림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추워. 내 외투. 내 외투. 내 외투.
그러나 그 소리는 광장 저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광장을 가로질러 경찰초소로 달려갔다. 초소 앞에는 경찰관 한 명이 장충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떤 자식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거야?
경찰이 감시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강도들이 날뛰고 있지 않소?
광장 한가운데서 산에 둘이 당신을 불러세우는 것은 봤지만 당신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은 거요. 나한테 공연히 욕만 퍼부을 것이 아니라 내일 파출소장을 찾아가 사정 얘기라면 아마 외투를 찾아줄 거요.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관자놀이와 뒤통수에 조금 남아있던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옆구리와 가슴팍, 바지에 온통 눈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숙집 주인 할망구는 화들짝 놀라 슬리퍼를 한 짝만 걸치고 문을 열어주려 나왔다. 한 손에는 잠옷 앞서풀 누른 모습이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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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꼴이람.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외투를 뺏겼어요. 경찰에게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이 그렇다면 직접 본소의 서장을 찾아가야 해. 파출소장 따위는 말로만 약속을 할 뿐이지 뒤에서는 딴짓을 하기 일쑤거든.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슬픔에 잠겨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을 그가 어떻게 지새웠는가 하는 얘기는 다소나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는 서장을 찾아갔다.
서장님 계십니까?
서장님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10시쯤 다시 가보았다.
서장님 나오셨습니까?
아직 주무십니다. 11시에 다시 갔다.
이제 서장님은 나오셨습니까?
서장님은 출타하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갔다. 도대체 무슨 일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나는 서장을 직접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서서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나는 관청에서 공무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때는 상부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 만만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다. 그가 이렇게 나오자 비서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중 하나가 서장에게 보고하러 들어갔다. 서장은 외투를 강도당했다는 얘기를 아주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사건의 요점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 뭐 때문에 그렇게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까? 혹시 어디 점잖지 못한 곳에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자기의 방문이 외투를 되찾는데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효과가 전혀 없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는 근무 후 처음으로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이튿날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을씨년스럽게 보이는 그 헌 싸개를 걸치고 어두운 얼굴로 출근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아카키의 아카키의 위치를 조롱하려 드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투를 강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이구, 우리 그 아카키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읍시다.
그러나 정작 모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뜯기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난 국장의 초상화를 사줬어. 며칠 전에는 과장이 자기 친구가 쓴 책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고.
아유, 아카키, 서장 따위를 찾아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가령 서장이 상부에 잘 보이려고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해서 외투를 다시 찾아낸다 하더라도 말이야, 너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 그 외투가 자기 거라는 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외투는 경찰서에서 보관한다는 말일세.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관리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그 고위관리가 경찰서의 사건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결국 동료가 말해준 그 고관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낭독에 이어서 에픽하이의 춥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이거 어쩜 좋아요. 아니, 그 외투를 어떻게 해서 마련한 건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가난한 아카키의 외투를 뺏어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새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 하루밖에 안 입었는데 아, 진짜 내가 다 속상하네. 찌찌뽕.
이 아카키가 외투를 장만하려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책을 보면 네. 저녁마다 마시던 홍차도 끊었고 밤에는 촛불도 안 켰어요. 할 일이 있을 때는 하숙집 주인 노파방에 가서 거기 있는 촛불을 해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구두가 빨리 닳을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걸었고 속옷도 세탁소에 보내는 횟수를 줄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 저 외투 마련한 거거든요. 돈
아,
모아가지고.
진짜 아, 대단하네요. 이러고 6개월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아카키 이런 생활 방식을 좀 따라야 돼. 그러면 돈 좀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럴 수는 있을 거야. 내 삶의 질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네, 돈을 모으려면 돈을 안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삶은 뭐 진리는 간단하게 있는데 간단한 네네. 곳에 있는데 어쨌든 19세기에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을 했으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경찰들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도움은 안 주고 이분들 뭐 민중의 지팡이 맞습니까? 내가
근데
화가 나서.
이게 지금 저 18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1800년대 중반에 쓰여진 건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요즘 생각하고 요즘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 비슷하죠.
데자뷰야
않아.
그냥. 똑같아.
않아.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뭐 경찰이든 관료든 다 부패했던 시대거든요. 이때가.
네네.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 아카키를 경찰들도 무시를 해버리고 말죠.
불쌍한 아카키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는지 참 네. 막막하네요.
참 사람이 먼저냐 외투가 먼저냐 정말. 자, 반디문자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신영미님, 신 따뜻한 봄날에 우와 한영미 하셨네요.
아, 이런 거 보니까 저도 옛날에 짜놓은 거 있었어요. 지성과 미모의 샘플 권진영.
오, 좋네요.
그래서
좋아요.
저희 줄임말이 지민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진, 알았어요. 그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해코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진언님, 한 글래디에이터 고등학교 동창 별명입니다. 오. 아, 이한 글래디에이터.
김나라님, 저는 중간 이름을 김예뻐 귀여워 단아한 나라로 바꾸고 싶어요.
괜찮은데? 김예뻐 귀여워 단아한 나라.
아직까지 예쁘고 귀엽고 단아하고 싶은 35개월 현이 엄마네요.
진짜 이거 싶고요. 재밌는 거예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윤덕님, 저는 중간에 황후를 넣어 기황후윤덕이라고.
오, 말 되네요.
크크 하셨습니다.
기황후 있잖아요, 기황후.
예, 기황후.
장지연님, 장고전지연. 이야, 조금 아부하니 나부가 되네요. 고전 읽기 때문에 고전에 흥미가 생겼어요. 이야, 이런 분들이 계속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고전지연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 장지연 같은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많아지셔야 돼요.
저하고 이제 권진영 씨가 국회의원도 출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왠지 출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선배님.
전 국민이 듣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도 나갈 수 있을까 몰라.
왠지 우리 명루진 선배님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정환님, 저는 진영 씨 이름 바꿔 볼게요. 권 룰루랄라 고전 사랑 진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승성님은 권 웃기고 분진영. 명재담쟁이 로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홍은님, 이 파란 홍은
왜 그래?
이 파란 홍은요. 웃기잖아요. 이 파란 홍은요.
이지영님은 이 오드리 헵번 지영. 전 인디언식 이름 짓는 게 재밌던데요. 늑대와 함께 춤을 영화가 나온 후 한때 인디언 이름 짓기 엄청 유행했었죠. 하셨고요.
네, 그리고 노영웅님, 권 진영. 명해설가 노진. 명노진님은 이름 그대로에서 짐작할 수 있는 그대로고요. 우리 진영님은 그 트레이드마크 웃음소리 천진난만한 홍이하용 웃음을 포인트로 장명해보았어요. 권 홍이하용 진영 괜찮은데요?
좋아 좋아.
네.
이미지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 미지. 오, 말 됐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미애님, 두 분 중간 이름을 짓는다면요. 명 언제나 젊은 노진. 권 언제나 웃김 진영이요.
땡큐 땡큐.
땡큐 땡큐.
9566님, 명배려 로진, 명석학 로진, 권지혜 진영, 권해학 진영,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이상 윤 어짐 장원. 아, 이상 윤 어짐 장원이라고
어짐
하셨군요.
장원. 네. 네. 그리고 0774님,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듣고 있네요.
연형례님인데.
연형례님인데.
연꽃필 때 태어난 형례.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건 연결이 되네요.
진짜 연결되네요.
자, 그 다음에 8634님은 권 아름다워 진영.
와.
명테란로 진. 테란로 진. 테란로 진. 야.
되게 잘 짜셨다.
재밌네.
네, 1277님 권 아름드리 나무 진영. 명쾌활한 로진.
네. 0085님이 권 봄바람 진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네, 본문으로 가서요. 자, 이제 아깝기는 동료 직원의 말대로 고위 관리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리에게 도둑맞은 외투를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힘 좀 써달라 이런 부탁을 하려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통할까요?
그 고관은 마침 자기 서재에 앉아 몇 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어릴 적 친구를 맞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참이었다.
도대체 그 작전은 뭐하는 친구야?
아, 어느 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바쁘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
그 고관이 자기를 찾아온 하급관리를 기다리게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공직에서 물러나 시골집에 틀어박힌 자기 친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즉 자기를 찾아온 관리들이 대기실에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야기거리도 다 떨어지고 등받이가 달린 푹신한 소파에 푹 기대앉아 담배를 피웠다. 방에는 기나긴 침묵이 일렀다.
아참, 그 친구를 들여보내게. 연건이 뭐예요?
아, 실은 저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새로 맞춰 입은 외투를 얼마 전에 야만적인 강도들에게 뺏겼습니다. 저를 위해 경찰국장이나 그 밖에 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자라도 적어주시면 외투를 찾는 데 무척 힘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자네는 일의 순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나? 지금 어딜 찾아온 거야? 관청의 사무라는 게 어떤 순서를 밟아서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이런 문제라면 우선 관련 창고를 찾아서 단원서를 제출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하면 서류가 계장, 과장을 거쳐서 비서한테 넘겨지겠지. 그 다음에 비로소 비서관이 내게 그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단 말이야.
하지만 각하, 제가 이렇게 감히 외람되게 각하께 직접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고, 저 실은 저 비서관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자네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그런 소리 하는 건지 알고 있어?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말이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는 이제 아주 발까지 구르며 서로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겁을 집어먹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 고함을 쳤다.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거의 넋을 잃고 비틀비틀 두어 걸음 물러섰다.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더 이상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수위가 재빨리 방에 달려들어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밖으로 끌려나갔다.
기대했던 것 이상이군. 친구 봤나? 내 말 한마디에 기절까지 하는 걸 말일세.
그는 자기 친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곁눈으로 힐끔힐끔 친구의 눈치를 살폈다. 친구 역시 얼이 빠진 듯 그 어떤 공포감마저 느끼는 분위기였다.
좋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겠지?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한 길로 나왔는지 아깝게 아깝게 비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팔이나 다리에도 전혀 감각이 없었다.
여태껏 윗사람한테 그것도 다른 부처의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는 입을 딱 벌린 채 자꾸만 인도 밖으로 발걸음이 빗나가면서 길거리에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 속을 걸어갔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란 원래 그렇지만 이날도 바람은 사방팔방에서 골목길이란 골목길로부터 빠짐없이 그에게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는 대본에 편도선이 부어올랐다. 집으로 간신히 돌아왔을 때쯤에는 말 한마디 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곧장 잠자리로 기어들어갔다. 이튿날부터 그는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가 아낌없이 도와준 덕분에 그의 병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다.
아유, 그 의사 선생님 어떤가요?
아,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병자가 아무 의술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찜질이라도 해주십시오. 아, 앞으로 기껏 하루나 이틀, 아, 아니 아니 하루 반나절밖에 더 못 살 것 같아요. 할머니 뭐 더 기다려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곧 소나무관이라도 하나 주문하세요. 이런 사람한테 참나무관은 과분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내용의 이런 말들이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의 귀에 들렸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가 자기의 비참한 일생을 과연 슬퍼했는지 어쩐지 하는 것도 전혀 알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에도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헛소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트로비치, 내 침대 밑에 도둑놈이 숨어 있는 것 같으니 그놈을 체포하기 위해 올가미가 달린 외투를 하나 만들어주게. 할머니, 이불 속에 도둑놈을 끌어내줘요. 아니, 나한테는 새 외투가 있는데 왜 저 낡아 빠진 싸개가 저게 걸려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 말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두서없는 말이며 생각이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외투라는 하나의 물건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마침내 가엾은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낭독에 이어서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 듣고 오셨습니다. 아, 뭐야, 이렇게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가 죽었어야 이 슬마. 근데 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 전개가.
참 불쌍한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죽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네.
허세를 부리는 고관 아카키를 무시를 넘어서 경멸까지 하죠.
네. 네,
진료를 하러 온 의사도 그게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사람한테는 참나무관도 아깝다고 했어요. 아카키 아카키 비치 정말 누가 죽인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카키가 평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입히거나 그랬으면 그의 죽음이 이렇게 어이없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하고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불행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말하자면 사회의 약자거든요.
그런
약자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고 괴롭히고 경멸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게 바로 니콜라이 고골이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현실의 모습입니다.
네.
아카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은 강도가 외투를 빼서 가서
네네.
이제 추위에 떨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걸 파헤쳐보면 직무에 무관심한 경찰, 권위적인 관리,
네.
부패한 이 사회 이런 것들이 다 아카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입니다.
네. 자, 반디가 문자 사연 소개 좀 해드리죠.
네.
아, 정말 소감이 많이 들어왔는데 하성관님, 외투를 듣는데 왜 운수 좋은 날이 오버랩이 될까요? 세계 어디서나 못 사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 봐요 하셨고요.
아이고, 그리고 1920님, 속에서 뭐가 침이네요 하셨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정숙님, 아카키는 비싼 외투를 혹시 찾지 못할까 봐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고위관리들은 탁상공론만 하고 아카키의 외투에는 관심도 없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신미경님, 브루이웃 아카키 때문에 마음이 짠하네요. 아카키 돕기 운동이라도 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카키 돕기 운동.
그래요. 이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황남선님, 고골의 글을 보면 1930년대 우리 문학 단편들에서 읽혀지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여윤정님, 저도 예전에 하급 공무원이었는데요. 왠지 동질감이 느껴져요. 수동적이고 힘없어 보이고 당하기만 하는 듯한 주인공이 안타깝네요. 지금은 하급 공무원도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아카키에게도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뭐 사망했으니
그러니까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죠.
맞습니다.
강윤미님,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죽음에 이르게 됐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카키가 죽은 후에 페트로부르크에는 한동안 아카키의 유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속옷, 2번 외투.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가 세상을 떠나도 페테르부르크는 그대로입니다. 아카키가 죽은 다음 날에는 벌써 후임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상한 소문이 쫙 퍼집니다. 깔리낀 다리와 그 근처 여기저기에서 관리 옷차림을 할 유령이 매일 밤 나타나서 자기가 외투를 도둑맞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날 허세를 부리며 아카키를 멸시했던 그 고관도 친구 집에서 즐기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따금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달콤한 기분을 방해했다. 무엇 때문인지 바람은 갑자기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알 수 없게 불어와 차디찬 눈가루를 흩뿌려 놓았다. 그리고 외투깃을 마치 꽃처럼 펄럭이게 만들고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었다. 문득 고관은 누군가 뒤에서 자기의 외투깃을 무서운 힘으로 움켜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다 떨어진 낡은 제복을 입은 짤딱막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아카키 비치.
관리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해서 겉으로 보기에도 죽은 사람, 즉 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령은 입을 일그러뜨리고 송장 냄새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제야 네놈을 만났구나. 이제야 네놈의 목덜미를 잡았어. 난 네놈의 외투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에게 호통을 쳤었지. 자, 이젠 네놈의 외투를 내놓을 차례야.
고관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딱하게도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는 평소 관청의 부하들 앞에서는 언제나 늠름하고 위험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애를 썼다. 또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했다.
거참 당당한 사람이로구나.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호걸다운 풍모를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당장 발작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는 허겁지겁 자기 손으로 외투를 벗어던지고 마부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전속용으로 달려.
마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두 어깨 사이에 목을 잔뜩 움츠린 자세를 갖췄다.
주인님의 이런 목소리는 뭔가 어떤 긴급한 순간에나 나오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기껏 6분 정도 지났을까. 고관은 벌써 자기 집 현관 앞에 도착했다. 외투를 잃고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그날 하룻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에 잠겨 꼬박 새했다.
아빠, 오늘은 아주 안색이 좋지 않아요.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빠,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이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제 부하 관리들에게
자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하는 말을 전보다 훨씬 덜 사용했다. 설사 그런 말을 하는 경우라 해도 우선 상대방의 사정부터 들어보고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날 밤 이후로 유령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마 그 고관의 외투가 유령에게 딱 맞았던 모양이었다. 하여튼 이제 어디서 누군가가 외투를 빼앗겼다는 소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소심하고 지나치게 성격이 꼼꼼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지 이렇게 수군댔다.
그래도 아직 시의 변두리에서는 그 관리 옷차림의 유령이 등장한다는데 실제로 끌로맨스코의 어떤 경찰관은 어느 집 모퉁이에서 그 유령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봤대.
약골인 그 경찰관은 유령을 보고도 차마 직접 불러세울 용기가 없어 그대로 어둠 속을 뒤따라갔다. 그러나 유령은 얼마쯤 걷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봤다.
넌 도대체 뭐야?
유령은 그러면서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주먹을 경찰관에게 불쑥 내밀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는 얼른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유령은 키도 훨씬 더 크고 콧수염까지 길게 기르고 있었다. 그 유령은 오브호프 다리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더니 이윽고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아까 키에 유령이 하늘 풀었어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씩 나타나서 겁을 확 주고는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글쎄요.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람이 정말 한이 맺히면
네. 오뉴월에도 막 서리가 내리는 막 여자가 하늘 품은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한 맺히게 하면 안 되나 봐요. 네,
한이 맺힌 거죠. 이 아카키가 한이 맺힌 거예요. 예.
외투 즐거운 마음으로 책장을 화 펼쳤는데 굉장히 서글픈 비극이네요. 이 작품의 제목인 외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선배님?
그러게요. 이 외투가 사실은 페테르부르크의 혹독한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사회적인 신분을 은근히 나타내기도 하고요, 외투가.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수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귀중한 외투를 잃어버린 거는 추위를 버틸 방도를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아까 키에 비치는 생명까지 버리게 된 거거든요.
짧지만 왠지 임팩트가 확 있는 작품이네요. 이쯤에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외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외투란 말입니까? 외투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없다는 건 그 사회의 썩은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굉장히 지금
이 아카키 비치가 네. 굉장히 좀 진영 씨 흥분했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딱 읽으니까.
아카키의 비치는 외투를 찾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잖아요.
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근데 고급스러운 외투를 입었을 때와는 달리 사람들이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가니까 자기를 저 뭐야 또
홀대
그때와는 다르게 네. 대하는 걸 보고 또 분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 외투를 포기하지 못해서 유령이 돼서 나타나서 사람들의 외투를 빼앗지 않았나.
아 그래요.
본래의 주인에게 물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물건을 독차지하는 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반항과 저항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 네.
또 신분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거. 그 힘으로. 아랫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
네.
이런 사회를 풍자하는 거죠. 우리가 저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강자한테는 약하고 네. 약자한테는 강한 사람들.
맞아,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회의 모습이 고골의 또 다른 작품. 코라는 작품에도 나타납니다.
코. 네. 코는 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떤 작품인지 살짝만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저 하룻밤만에 코를 잃어버린 남자가 네. 자기의 코를 찾아다닌다는 건데
아.
예, 이거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개그에서 이랬거든. 야 서울 가면 코베간대 뭐 이런 개그를 저희가 싹 다 코베간대. 그래서 넌 코가 없나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그렇군. 하여간 네. 이제 이 코를 찾아다니는데
네.
자 자기 코인 것 같은데 그 코가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의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외투를 입고 있어서 감히 그 사람한테 말도 못 거는 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모습을. 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코도 재밌겠어요. 한번 네.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골의 외투를 잘 읽어봤는데요. 선배님은 외투를 읽은 소감 어떠세요?
사실 이 외투라는 소재.
네.
이거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게 쓰는
네.
그것이 맞아, 이제 고골의 맞아. 탁월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저도요.
이거 외투 뭐야?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읽었는데, 끝으로 갈수록
네네.
이게 굉장히 그 울림이 큰 작품이라는 것 말이에요. 작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외투를 잃어버린 한 남자가,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
네.
이런 상황의 설정,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부패상,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발 정치.
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사람 사는 게 비슷한지.
너무 비슷하죠. 네, 똑같은
그래서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네, 네.
야, 이 고골의 통찰이 굉장히 탁월하구나
네.
하는 걸 느꼈어요.
네,
진영
맞습니다.
씨는요.
저도 선배님이 느낀 걸 모조리 느꼈습니다. 모조리. 동감이에요. 예.
야, 정말 훌륭한 개그예요.
그렇게 짧고 굵게.
역시 희극인 맞네.
희극인 권진영이에요.
대단했어요.
네.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소감 많이 들어왔는데 정경희 씨 옛 소설인데도 오늘날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최인홍님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오죽 맺혔으면 밤마다 나타날까요? 그 고관 나쁜 고관 불쌍한 아카키. 한이 생기기 전에 일이 해결됐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한이 풀렸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네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씁쓸한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여윤정님은 아, 이건 전설의 고향 분위기.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거의 네. 그런 분위기죠.
박분아님, 직접 당하지 않아도 아카키에게 감정이입이 되네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혼 잘 내줬네요. 하셨습니다.
2688님은 약하고 힘없는 하층민의 삶이란 동서를 불문하고 닮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넘어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4월 15일 화요일. 제목, 누가 아카키를 죽게 했나. 아카키가 죽고 유령이 되어 나타났다. 갑자기 장르가 호러로 변하다니. 유령이 된 아카키는 사람들에게 외투를 빼앗아서 그걸 다 어디에 썼을까? 자신이 잃어버렸던 외투도 도로 찾았을까? 아카키는 왜 죽었어야만 했을까? 외투가 없어서 추운 날씨를 떨고 다녀서 심한 감기에 걸렸을까? 하지만 몇 년 동안 그 낡은 외투를 입고서는 멀쩡했잖아. 부패한 사회가 죽인 거다. 강도가, 무책임한 경찰 서장이, 허세뿐인 고관이, 아카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관심도 없었을까? 그냥 조금만 찝찝하고 말았을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아카키들이 참 많다. 그냥 팍팍한 현실 속에서 개미처럼 열심히 살지만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소시민들. 그들이 바로 아카키다. 아카키가 추위에 떨며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인 것 같다. 아카키들을 살려주세요.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구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리베리에서 세계 단편소설 40과, 에디터에서 결혼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와 로봇 애니 뮤지컬 로봇랜드의 전설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아카키의 비치의 유령이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외투죠. 외투.
속옷이 아니라 외투였습니다.
자, 퀴즈 당첨되신 분들 읽어드릴게요. 네. 배정식님, 저는 작년 겨울에 지하철 화장실에서 외투를 벗어놓고 집에 와서는 어디서 분실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었어요. 이런 적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경희님, 정답 2번 외투, 약자를 대변하는 이야기 같아요. 하셨습니다.
김영미님, 세모녀 자살 사건이 연상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5514님, 정답 외투라고 하셨고, 오늘 결혼기념 2주년 맞은 논산댁 남편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하세요.
3366님,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하셨고요.
네, 그리고 7883님, 93일 된 아기 보며 듣고 있는데 시간도 잘 가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첨된 분들은요, 7883-3366-5544,
네.
김영미, 서경희, 배정식님입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장명상, 이미지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 미지 장명상,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지님도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박상민의 외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민 씨가 또 외투라는 곡이 있었네요. 노래가
딱 들어맞네 또.
지금까지 고전일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